말기암 엄마가 만든 25편의 동영상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뉴스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말기암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엄마가 엄마 없이 살아갈 생후 1개월 된 딸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6살 린루 씨가 골육암에 걸린 건 약 2년 전. 그런데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올해 초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료진은 암세포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아이를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린 씨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조기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린 씨는 엄마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생일 때 볼 수 있게 엄마가 축하해 주는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린 씨가 만든 동영상은 딸의 첫 돌에서 25살 생일까지 모두 25편.
엄마可能暂时要离开要去一个特别远的地方暂时不能够回家你可能见不到我
동영상 끝에서 린 씨는 딸이 씩씩하게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모정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린 씨에게도 기적이 일어나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길 소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이 엄마가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확산된다는 그래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살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가 한 살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매년마다 생일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찍어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엄마 없이 이 아이가 살아갈 그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공감이 충분히 되시죠? 예, 충분히 공감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려내야 할 대상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살려내야 할 대상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살려내야 할 그 사람, 더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 안에 살려내야 할 대상이 없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여전히 혼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거쳐야 될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형성을 위해 다가가는 단계지요. 이것은 접촉점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끈질기게 만남을 시도하는 단계이고 네 번째는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단계이고 다섯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에 데려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속 돌봐주어야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와의 접촉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일방적인 선포도 중요하지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초적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다른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에 필요한 건 공감이라는 반창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마음의 상태를 보면 다들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구나 요즘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믿고 따르던, 그래도 신뢰했던, 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결국은 공감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공감으로 기적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고통, 슬픔, 눈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은 고통받는 자들의 간절함,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그저 그의 고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고통, 그 슬픔을 함께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가 아파서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고쳐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고통,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의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공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게 하고 느끼는 것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감은 단순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과부의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과부는 이방인 고아와 같이 사회의 맨 밑바닥층에 속하는 가장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힘이 있는 자들에게 번번이 빼앗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픔을 친히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을 친히 공감하시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해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뭘 중요할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율법에는 죽은 사람이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절대로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또 시신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벵구리온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 참 재미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바로 지지난주인가요? 찍힌 사진입니다. 예,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찍힌 사진인데요. 아, 저 모습은요, 극단적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요? 왜 저러고 있을까요? 왜 저래야만 될까요? 벵구리온 공항에서 이륙하는 모든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묘지를 상공을 날라야만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 유대인들이 주검을 만지거나 근처에 가지도 말 뿐만 아니라 물론 시신이 묻혀있는 묘지의 상공도 나를 수 없다라고 하는 엄격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해석 때문에 이 유대인은 그나마 이 비닐이라도 세워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행기를 타고 저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을 깨뜨리신 거예요. 당시의 율법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신 이유가 뭘까? 우린 여기서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관을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마냥 지켜보고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막 찢어집니다. 그 관을 부둥켜 안고 안 된다 하더라, 안 된다 하더라 아마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울었을 겁니다. 그 관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율법을 깨뜨리고서라도 내가 너희의 아픔과 함께한다. 공감한다. 어머니가 아무리 율법적 제약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아들의 그 관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듯 그 슬픔,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예수님이 친히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손을 내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됐겠지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감으로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공감해 주므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공감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슬픔, 그들의 외로움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깊은 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아픔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의 슬픔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 눈물은 그렇게 관심 없단 말이지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도 애곡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자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자예요. 우리의 평생 사명은 뭐냐면 주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자입니다. 어떤 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불신자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늘 관심을 갖고 살펴드려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는 것은 소통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서로에 대하여 공감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지원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참된 생명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그들의 어려움들을 헤아려주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공감의 영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즐거워하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한 경쟁의 사회 구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곧 나의 실패와 불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만연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이 곧 나의 실패와 불행으로 이해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 못 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모양은 내 삶은 이 모양이 꼴인데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늘 마음이 꼬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에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향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되면 좀 기뻐하면 좋겠는데요.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누구 집에 자녀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누구누구 집에 대학에 합격을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 자녀는 고작 지방대학 나오는데 쟤네는 뭐가 잘나서 저렇게 좋은 대학 다니냐. 그러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사회 구조 속에 틈바구니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인격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 인격이 성숙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자녀의 기쁨보다 몇 갑절 더 행복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갔는데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유,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어? 아유, 간다는 학교마다 다 명문대학 들어가고, 아, 나 지겨워 죽겠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가장 행복한 것이 부모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인격이 성숙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자랑이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자랑이에요. 누가 정말 좋은 자리 들어갔다. 야, 너무 기쁘죠. 그걸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좀 잘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너무 기쁘죠. 우리 성도들 누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누가 잘 되면 기쁘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즐거움 속에 그분들을 인도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함께 울어주고자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함께 울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꺼이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며 함께 울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체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감의 정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간증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이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내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만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곁에 와서 같이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내가 그 마음 안다 그러면서 같이 울어줄 때 그때 오히려 힘이 되지요. 또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은 공감이 어려운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해본 사람이, 소위 사업에서 실패해본 사람이 그 사업의 어려움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웠던 경험이 그 누군가의 감정에 공감을 끌어냈던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리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소망이 그에게 흘려보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체험을 말해야 힘 있고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얘기 들은 것 같고 말하는 건 별로 힘이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아파 본 거, 내가 진짜 실패해 본 거, 내가 진짜 외로웠던 것을 말할 때 힘이 있고 또 원동력이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일들, 자기가 만난 사건,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나의 삶을 전할 때 힘이 있고 감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가슴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절절하게 체험하셔서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은혜가 그래서 더 힘있게 더 감동으로 더 설득력 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당시 로마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과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레벨이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성도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가정에 가서는 주인이고 종인데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주인을 쳐다도 못 보는 종들인데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같은 계급인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주인들은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겸손한 자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만 교만한 자는 건강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 속에는 언제나 교만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교만에는 다섯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혹 내 안에 그런 증상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칭찬을 즐긴데요. 혹 칭찬을 듣지 못하면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 그러십니까? 혹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칭찬 안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겸손하게 섬겨가자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점수를 매긴대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나한테 잘했으니까 너는 100점, 나한테 못했으니까 너는 0점. 늘 사람을 상대할 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30점, 너는 좀 마음에 드니까 한 90점.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요. 또 뭐든지 자신이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제가 2주 동안에 교회를 비웠으니까 아이고 우리 양정교회 큰일 났다. 내가 2주 동안 교회 비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니잖아요.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하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위태로워요. 너무 잘해서. 네?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는 거예요. 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잘 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봐, 내가 없으니까 그 문제 일어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웃의 실패를 기뻐하고 성공을 슬퍼하는 거. 혹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떠세요?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공감으로 기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서로 같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공감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국가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욕이라도 실컷 퍼주고 싶고 뭐라도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합니다. 어쩌면 이때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절망과 실망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며 이 민족을 개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러나야 될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다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민족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가 Guilty Silence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Guilty Silenc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지 아니하는 조용한 침묵은 죄다. 그것은 마치 기차가 달려오는데도 아이들이 철도 건널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표현해 주는 것. 나보다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 주는 여유.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마치 주님이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공감으로 기적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공감으로 기적 만들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들의 슬퍼하고 아파하는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모든 슬픔과 부르짖음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의 아픔과 연약함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방황이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게 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공감으로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안엔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